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 군수과학자 10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방과학연구 부문 과학자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주는 명령 제008호를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연구 분야에 복무하면서 최근 북한이 잇따라 시험한 발사체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 인물은 전 1호 상장과 김용환 소장입니다. 전 1호 상장은 지난 2017년 화성 14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시찰 때 수행 명단에 포함됐고 지난 10일 함흥 단거리 발사체 발사 현장에도 김 위원장 곁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대좌 12명, 상좌 32명, 중좌 29명 등이 이번 승진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푸드스탬프, 식료품 교환권이나 메디케이드, 의료보조금, 주택바우처, 임대보조금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기준을 강화해 어제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36개월 기간의 공공지원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과 비자 발급이 불허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개별 사안으로 취급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받았으면 2개월 수혜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이 규정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제도가 미국에 오거나 미국에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그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약 38만 2천여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수백만 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 캠페인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은 어제 트위터에 초단위 시계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시간이 가고 있다.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가 만료돼가고 거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의 여행금지가 끝나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은 세계 선두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해로운 행동과 테러 분자 대리인들에 대한 지원은 40여 년에 걸쳐 억제되지 않고 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2015년 핵합이라고 불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오히려 제재 완화를 통해 이란 정권의 돈과 자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의 테러 지원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다시 부과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란 정권의 탱크와 미사일, 방공설비들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중동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의 점거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던 홍콩 국제공항이 오늘까지 이틀째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오늘 오전 출발편 탑승 수속과 도착편 착륙을 재개했으나 오후 들어 300여 편 항공편이 전면 취소되는 등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어제 검은 옷을 입은 반정부 시위대 5천여 명이 중앙터미널을 점거한 가운데 일부 공항 근무자들과 항공사 직원들이 집회에 동참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태풍 렉기마가 나흘째 중국을 강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서 이재민 수가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중앙기상대 발표에 따르면 렉기마는 어제 산둥반도를 관통한 뒤 보하이만을 거쳐 랴오닝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렉기마가 지나간 산둥과 장수, 푸젠 등 9개 성 일대에서는 49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된 가운데 이재민 897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중국 재난당국이 집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 무기 체계를 완성한 과학자 100여 명을 승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최근 1년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북부지방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한 과학자 103명에 대한 군사 칭호 상향을 명령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북 실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력한 새 무기체계를 연속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위운을 세운 과학자 103명에 대한 군사 칭호를 한 등급 올리란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핵심은 국방과학원 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전일호란 인물입니다. 이번에 상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올해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이뤄진 신형 무기체계 공개 현장의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앞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 시험 발사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무기 개발 현장 시찰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김용환에게 소장의 군사 칭호를 수여했으며 상좌 32명, 중좌 29명 등 상당수가 승진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칭호 부여 소식을 전하면서 승진자 명단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는 한국보다 군사력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과 함께 국방력 강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임재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시대 때는 확실히 군사 기술 관련된 엘리트들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경제 핵 병진 노선에 의해서 이제 핵 미사일 관련되는 기술에 이제 자원이 이제 투입되면서 핵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도 이제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다 핵탄두를 실어낼 수 있는 무기체계가 완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임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미한연합연습을 구실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동체가 미국의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미북 실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주한미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으로 뜻대로 안 될 경우 결국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통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단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실무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꼭 여기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중거리로 간다는 거지.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9월, 10월이 있다 보면 됩니다. 자기들 뜻대로 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대미 위협 카드를 던지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번에 단거리 각종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 소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지휘소 연습 이후 미북 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실무 협상 재개 의사를 전한 만큼 재개될 거란 겁니다. 다만 관건은 협상 재개 자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지냐 하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입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는 될 거긴 해도 성과를 기약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돼 있죠. 미국이 자세 전환을 할 것 같은 정황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을 가지고 비건이 실무 협상에 나간다고 치면 북한도 바뀐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또 반발할 것이고 1라운드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위 전 대사는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초반의 진전과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발사체를 새로운 무기체계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사일 개발을 모두 고체형 연료 기반으로 전환해 선제 기습 타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무기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혀 다르다고 결론짓기에는 증거와 정보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VOA에 단순히 외형만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결론짓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체연료미사일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계열의 파생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it's probably in the same family as the KN-23 sort of Iskander-ish missile.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고체 연료 모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점이 KN-23과 다른지 분명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선보인 신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 모두 발사 속도와 전개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제 기습이 용이한 형태로 무기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natural development in that program in the sense that for military use solid propellant missiles are easier to deploy operational.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공개된 고도와 사거리만으로 오히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하다며 현재 나온 정보만으로 새로운 무기로 결론짓기는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range that we saw looked to me like the same kind of range that the Iskander would have, right?
신형 무기로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의 연장선인지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인지 북한 매체의 설명이 모호한 만큼 일부 매체가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People may be misinterpreting the North Korean statement. The statement may have been referring to a missile that's new this summer, which it is, right? The Iskander is new. They just started testing it.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공개한 사진만으로 실제 발사한 무기와 동일한지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t this stage, unless we get into the detailed data on trajectories and performance and that sort of thing that we're not going to see in the open literature.
베넷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선보인 무기체계가 모두 발사 속도가 빠른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며 미한연합군의 선제 거점 타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want to be able to roll out a launcher, fire it immediately, and not give the U.S. and South Korea an opportunity to attack the launchers and destroy them before they can launch their missile.
다만 다양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신형 발사대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가 향후 실전 배치 위협 정도를 판단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베넷 박사는 밝혔습니다.
The key is going to be, do they also have sufficient launchers to disperse all of the missiles simultaneously, or do they still have six or eight or ten missiles per launcher, such that a bunch of them are sitting underground somewhere and could be attacked?
북한의 주력인 액체 연료 기반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10기당 한 대의 발사대로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체형 연료 미사일로 전력을 대체하려 해도 전용 발사대의 증산 없이는 선제 타격에 취약한 건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인 이언 윌리엄스 연구원도 VOA에 북한이 8월 공개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이 최근 2주 사이 5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과 그들의 조력자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를 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드 액트는 가든 의원이 지난 6월 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언과 함께 상정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으로 유류 공급 등 대북 금수 조치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든 의원은 핵 프로그램을 속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김 씨 일가의 각본은 북한을 계속해서 세계적 왕따로 만들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테드리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의원은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어떤 것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 북한의 핵 연료를 늘렸고 미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12기 이상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미소 짓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동맹 균열과 추가 연합훈련 축소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최근 한국 비난 발언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 11일 훈련을 당장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12일 VOA에 미한 동맹 균열은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을 분열시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이 불필요하고 비싸다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압박해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향후 훈련을 취소 또는 제한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한 동맹의 궁극적인 균열이라는 목표를 이뤄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향후 남북경제협력이나 한국의 투자와 교류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약자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kind of doing what Trump is doing. Trump is trying not to attack.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호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등을 문제 삼는 것도 단기적인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미한 연합훈련은 취소돼선 안 되며 오히려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ns are leaning further forward in suggesting that they're real target in terms of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며 북한의 담화들은 한국과 과거 어떤 합의를 맺었던지 간에 미국의 협상 상대는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은 한국과 관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한국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은 미한 동맹 균열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균열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Kim is doing is driving not only driving a wedge between allies, but driving a wedge between Trump and his own administration.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북한이 결국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혹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터무니없고 비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환경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운영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An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to learn about the war plans.
미한 연합훈련은 상대국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과 군사 운영 개념 등을 배우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비용이 비싸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not an expensive activity. In fact, it may be the most cost-efficient.
지금의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며 미군을 한국으로 보내 숙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 동맹의 중심축이 바로 연합훈련이라며 이를 위한 훈련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Really, the training is the linchpin of the alliance, and so all militaries must tra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militaries.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에 대해 혹평하는 건 이를 오직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You know, he is focused on transactional, on the monetary aspect, and not on the shared values.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익 전략보다는 금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a negative, and I think we already see the North Korean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and the KCNA use his own comments.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이 자칫 북한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his language is quite regrettable, and it can't possibly be a positive. Influence in any kind of diplomacy.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데 결국 이는 북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어떠한 외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또 지금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단호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몇 주 안에 추가로 20구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북한으로부터 반환된 미군 유해 55상자 중 미국인 11구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밝혔습니다. 케네스 오프만 DPAA 대변인은 9일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DPAA가 지난 5월까지 총 6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이후 추가로 5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입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또 몇 주 안에 20구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공식 통보한 후 이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유해 보존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아 신원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명은 물적 증거와 키가 큰 흑인 병사였다는 점 때문에 확인이 빨리 이뤄졌지만 나머지 유해의 유전자 샘플들은 델러웨어주 도보의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 법의학적 검사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디애나주 버넌 출신의 찰스 맥대니얼 육군 상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윌리엄 존스 육군 일병은 지난해 9월 신원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앞서 DPAA의 존 보드 감식소장은 송환된 55개 유해 상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며 총 250여 명의 유해가 담겼고 그 가운데 80여 명은 한국군 병사로 추정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으며 이후 지난해 8월 1일 유해 55상자가 미국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의 재개를 위한 노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실종 미군은 7,8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여 명이 북한 지역에서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35개 고위급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해 199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은 모두 54곳으로 한국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이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해외 방문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관영 매체들과 국제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북한이 1998년 이후 70개 이상의 나라에 368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1회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31회, 이어 쿠바와 라오스,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해는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던 지난해로 총 35개 대표단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를 방문한 북한 고위관리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14회에 걸쳐 11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3번을 포함해 싱가포르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엔 지난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장 자격으로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포함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베트남 등 5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연쇄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은 10회에 그쳐 과거 북핵 프로그램 위기가 고조됐던 2003년의 6회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북한이 대표단을 가장 적게 보낸 해는 대량 아사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말기인 1999년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당과 정부 간의 정치 경제 교류, 다자회담, 올림픽과 지도자 취임식 참가 등이었습니다. 전미 북한위원회와 동서센터의 웹사이트는 북한이 161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평양에 24개 외국 대사관, 함경북도 청진에 러시아와 중국 영사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54개 나라에 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있고 한국은 수교국 190개 나라 가운데 대사관 115곳과 영사관 46곳 등 166개 외교 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부는 외교적인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공개한 2009 세계자유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외교적 화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열린 미국, 한국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방송 보도들은 주도 면밀하게 편집됐고 신속하게 방송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오랜 적들과 너무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선발된 외국의 언론사들이 주요 정치 행사와 명절을 취재하기 위해 종종 북한으로 초청되지만 북한 당국이 이들 언론사들의 방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는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는 금지되고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와 다른 잔악행위가 자행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금시설들의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북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들에 대한 구금은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첩과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들을 석방했지만 아직도 한국인 6명이 구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국제적 반대를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 송환해 고문과 수감,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와 관련해 100점 만점 가운데 3점을 받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계속 세계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지난 2006년 이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3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권의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여권 지표를 발표하는 영국 헨리앤 파트너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국으로 전 세계 공동 10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북한보다 여권 파워가 센 나라는 184개 나라, 약한 나라는 10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여권 파워는 지난 2006년 78위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6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지만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24개국에 불과합니다. 또 요르단이 지난해 2월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했고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도 외교관계를 끊는 등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의 금융업체인 아톤 캐피탈이 올해 발표한 2019 여권지수에서도 여권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북한보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적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 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민이 비자 없이 혹은 현지 도착 뒤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은 에리트리아와 감비아 등 대부분 아프리카 빈곤국들과 벨라루스, 팔레스타인, 하이티 등이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관계자들은 과거 BOA에 북한 정권이 주민의 해외여행 등 이동의 자유를 탄압해 해외여행객이 적은 것도 여권 파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한편 헨리앤 파트너스의 여권 지표에서 여권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총 189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87개 나라로 세계 공동 2위, 미국은 183개 나라로 공동 6위에 올랐고 중국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70개국으로 공동 74위를 차지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봄부터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7월에는 가뭄이 더욱 악화됐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장마철인 9월까지 강수량이 늘지 않으면 올해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 가뭄이 더욱 악화됐다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이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최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모니터 8월호에서 북한 가뭄이 7월에 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악화됐다며 남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시 일부 지역에서 비를 충분히 흡수한 옥수수의 생물량이 적고 쌀 성장은 지연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개월간 강수량이 적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할 때 댐의 수위가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황해남도의 경우 6월 21일에서 7월 20일 기간 동안 강수량이 평년 대비 35%에 그쳤고 4월 21일에서 7월 20일 기간에는 평년 대비 5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은 북한 북부 지역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마철인 7월 말에서 9월 사이 강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작 지역이 줄어들고 수확량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올해 경작 지역은 이미 지난해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이 기구는 밝혔습니다. 지오글램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도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오랜 가뭄과 농자재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490만 톤에 그쳤다며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상처와 화해하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인 이산가족 상봉과 미군 유해 송환을 북한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조치들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전쟁의 상처와 화해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전쟁의 결과로 수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아직도 가족들과 헤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만 명의 미군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미군 유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확인된 유해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also secured a promise for the return of the remains of all fallen US service members lost.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남겨진 미군 유해 송환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7월 27일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추가 유해 송환이나 북한 내 유해 발굴 문제에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해 송환과는 달리 한인 이산가족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에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약 10만 명에 달했지만 고령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지금은 수천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대학원생과 전문직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북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북한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12일 북한 알아가기란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이 지난 2주 새 10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틀 일정으로 열린 겁니다. 전미북한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등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스루스 NCNK 사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대학원생과 전문직 종사자 등 12명이 참가자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NCNK는 지난 4월부터 미국 내외에서 북한 문제에 관심이 크거나 관련 연구를 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그중에서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특히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북한 정책이 어떻게 이반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워싱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지원을 독려했다고 NCNK는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워싱턴 지역의 전문가들과 북한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입니다. 이들은 또 국방부와 의회를 방문해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당국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NCNK 측은 이번 워크숍이 북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 그치지 않고 직업으로서 북한과 관련한 분석가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향도 소개할 것이라고 NCNK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알아가기 워크숍은 NCNK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NCNK는 내년에도 같은 주제로 워크숍을 이어가 연례 행사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보 수집 활동보다 절도 목적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행동 유형은 다른 나라들의 특징과는 구분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FCQ의 연구 책임자 미코 히포넨 씨는 지난 3일부터 닷새 동안 캘리포니아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보안 행사인 블랙햇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사이버 보안 전문지 피프트 도메인이 9일 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사이버 역량이 가장 뛰어난 4개국인데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나머지 나라들의 특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히포넨 씨는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정보 수집 목적의 스파이 행위와 고의적으로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사보타지 행위 두 종류로 크게 구분된다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절도 행위까지 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영역에서 작은 나라와 큰 나라들 간 차이점은 작은 나라는 잃을 게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작은 나라인 북한은 중국만큼 잃을 것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히포넨 씨는 국가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둑질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히포넨 씨는 북한은 전통적 금융 부분,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겨냥한다며 북한은 가상화폐처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보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2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특이점은 자금 절도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히포넨시는 지난 2014년 미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태를 지목하며 영화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해외 민간 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이버 공간에서 작은 나라들의 행위는 큰 나라들의 우려를 사지 않는데 북한은 사이버 공간 밖의 현실에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탈북 후 정착한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은 미국이란 나라였습니다. 1년 동안 미국에서 비숙련공으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3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치렀고 지난 2016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클락스톤 포츄리 파머스, 사람들은 닭공장이라고 부르는 닭고기 가공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시의 일은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압으로 자르는 생닭고기들이 예쁜 모양으로 잘라질 수 있도록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라 임금도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책으로 봤는데 그 돈이 적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게 뜯었을 때 하, 적긴 적네. 300 그때 300 얼마인가 뭐 됐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래도 돈이 좀 됐어. 왜냐면 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는 저 보험이 안 나갔거든요. 보험이 안 나가 주급에서 60불이 안 빠지고 나니까 그래도 돈이 좀 많았다고요. 한 400불 정도 거의 됐던 것 같아요. 이거 400 거의 됐던 것 같은데, 야, 이 돈 가지고 지금 월세가 지금 750인가 내는데, 이거 이 월세 내려면 야, 2주 일해야 되네. 2주 일해야 이 월세를 낼 수 있네. 하고, 돈이 작긴 작다 하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한국에서 모아놓은 정착금을 가지고 왔기에, 한 달에 1200달러 월급에도 압박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니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통장의 잔고가 너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덜컥 겁이 조금 났었죠. 갈 때도 지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 아직 우리가 젊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이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둘 다 그 약간 6개월 지나서부터는 약간 걱정을 조금 많이 됐었죠.
줄어드는 은행 잔고를 보며 조금씩 불안해졌던 데이비드 리시 부부. 그러나 사실 한효순 씨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들 때문에 수영장에서 놀다가 머리를 다친 거예요. 찢어지긴 했지만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을 갔었거든요. 응급실을 갔는데 약간 그 급하니까 그냥 통역하신 분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급하게 갔는데 또 되게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미국 응급실은 한국은 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간호사가 와가지고 뭘 대충 이렇게 적고 가고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한 5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응급처치 후 아들의 찢어진 머리를 꿰매기까지 5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애를 태웠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덕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리 씨가 1년 동안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1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생각을 집중하는 동안 한효준 씨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낯선 땅에서 적지 않이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가 보더라. 그래서 약간 엄마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뭐 이 편지 같은 게 없는데 한 번은 제가 갔어요. 갔는데 말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되게 혼자 서 있게 되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도 제가 이렇게 길게 답변을 했어야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갔었어요. 근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엄마는 왜 안 와? 왜 저번에는 왔는데 이번에는 왜 안 와? 막 이럴 때니까 이러면 계속 가는데 여기서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애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고 약간 그리고 테니스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 코치분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고 막
영어 때문에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일상. 냉장고처럼 추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은 손에서 배어나오는 닭 냄새를 없애느라 늘 손을 씻어댔습니다.
약간 그때 약간 그랬죠. 야, 뭔 이런 그런 걸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나? 왜 여기 와서 돈 들여서 여기 와서 돈 매달씩 까먹으면서 뭐 진짜 이런 일을 하냐? 그 닭 공장이 약간 8시간인데 추운 데서.
그러나 영어 때문에 겪는 도전보다 작업 환경에서 오는 도전보다. 1년 과정을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데이비드리 씨는 한국에서 익혔던 용접 기술로 자격증을 받을 준비도 해봤습니다.
11월인가 한 5개월 됐을 때 아이젠 그 칼리지 거기 가서 그걸 해서 라이센스 그걸 따서 이게 그걸 할까 그걸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서류 같은 거 가지다 내야 되는 거 서류하고 뭐가 그 영어 시험 그걸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영어 시험도 있고 그 다음 또 이게 하나가 더 있다 영어 말고 매트인가 매트 그 시험도 영어하고 매트도 두 개여서 그 시험을 봐야 돼가지고 그때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한 11월 정도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스를 하고 패스를 한 게 시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서 뭐 다 입력을 해놓으면 다 끝나거나 피니시하고 딱 누르면 그 성적이 나와버리거든요. 뭐 네가 패스했는지 패스 못했는지 그거 나오니까 패스 다 했네. 예.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네, 이걸로 이제 아무튼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로 칼리지 여기에 웰딩 그게 있는데 그걸 다녀야 되겠다 싶었죠. 그때가 6개월 됐을 때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의 끝날 때 되니까 또 사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다 공장 다니면서
단과대학을 위한 시험을 통과하고 용접 기술 자격증 반에 등록하려 했던 데이비드리 씨. 그러나 안 그래도 정착금이 줄어 걱정이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됐습니다. 데이비드리 씨 부부는 미국에 사는 한 지인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미용재료 상점을 운영하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고 일단 문을 두드려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닭공장 졸업을 앞두고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기 일도 괜찮고 자기 그 뷰티셔플라에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한번 와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한번 그냥 이제 끝날 때도 됐고 하니까 끝나기 전
11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예. 그래서 테니스 예. 그 스테치버러에서 테니스까지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 다 데리고 그다음에 사장님한테 면접을 보고 또 사장님이 되게 또
하는
예, 좋으시더라고요. 또 우리를 또 말해보니까 되게 그 자기 회사에 왔으면 뭐 좋겠다 뭐 이러고 약간 그 우리한테 약간 베네핏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동안 고민했던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닭고기 가공 공장을 졸업했기에 가능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1년 딱 됐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휴가를 갔죠. 바다에 가가지고 2박 3일 해가지고. 예.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온 지 13개월 만에 테네시주 내쉬빌로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은데도 큰 거에 들어 짐을 넣으니까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아니 뭘 산 것도 없는데 하나 가득 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차는 뒤에 다 토잉하고.
제가 운전을 못해서요. 그 짧은 저수석에 네 명이 쩡쩡 앉아가지고.
원래 앉으면 좀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 그게. 에이, 세 사람이 앉아야 될 때 밑에.
진짜 난민이었죠.
완전 난민이야. 이렉피지야.
아니 애들도 작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크면.
크면 뭐가 돼.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남북전쟁 시의 해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8월 13일 독일의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높이 2m의 높고 두꺼운 장벽인 베를린 장벽이 설치됩니다. 콘크리트와 붉은 벽돌로 된 이 장벽에는 철조망이 쳐졌고 철책에는 전류가 흘러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12해전인 1949년 동독 정권이 수립되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사선을 넘은 사람만 해도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동독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기술이 좋은 노동자들의 탈출이 늘어나 동독의 기술 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지자 동독 정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두 달 전인 1961년 6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베를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말하자 동독 사람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동독은 1961년 8월 13일 동독과 서독 사이를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이후 1989년 11월 붕괴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 동서 대립을 상징하고 독일인들을 갈라놓는 장벽이 됩니다. 1910년 8월 13일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0년 영국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결혼해 편안한 삶을 살기 원했던 부모님의 바람과 달리 결혼하기를 거부하고 간호사가 돼 평생을 봉사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당시 병원 환경은 열악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한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정규 간호 교육을 받고 런던에 있는 한 병원의 간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1854년 크림 전쟁의 참상을 본 나이팅게일은 30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터키로 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정성어린 간호에 힘입어 군인들의 사망률은 42%에서 2%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후 병원 개혁안을 제안하고 간호사 양성소를 창설하는 등 국제 의료 구호 활동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13일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